열왕기 맥잡기 1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하를 이제 시작하면서 1장, 2장에는 엘리야의 그 승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승천하는 거를 엘리사가 본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영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2장 후반부, 그 다음에 3장, 4장, 여기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여리고라 하는 그 도시에 물 근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물 근원 자체를 이제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롱하는 아이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하게 되는 걸 보게 될 때, 이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찢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주는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힘을 이제 키우고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에돔의 이제 왕이 가서 이 모압을 이제 치려고 할 때 물이 다 떨어져서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이제 물을 구하게 될 때 엘리사가 물을 구해서 내려보내는 그 결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기적이 이제 나오고, 또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남아 있는 그 기름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기름이 그릇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오므로 그 과부 여인과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이것들을 팔아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베푼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에는 수넴 여인이라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그 여인, 그 여인이 엘리사를 이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접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셨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들이 조금 이제 커서 죽게 되죠. 이렇게 죽게 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직접 고쳐주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자들의 아들들이 이제 먹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야생 박을 이제 가져다가 죽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거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맨 끝에는 빵 20개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그런 그 알찬 곡식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엘리사가 이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몇 장 사이에 엘리사가 7번의 지금 기적을 이제 행하는데,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 또 신분에 상관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 하나님의 이 대언자들, 이 대언자들을 먹여 살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이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이제 치유되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이렇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성경 맥잡기 이제 대부분 시간은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할애할 거고, 끝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도끼머리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그 도끼머리를 물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이 기적까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5장 1절에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하던 그 이방인,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아 사람들. 그 시리아 사람들의 장군인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나병이 치유가 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면서 어느 면에서 시리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중에 엘리사, 얼마나 위대한 그런 대언자예요. 그 위대한 대언자의 이종 노릇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 사람도 사실 상당히 그 존경과 뭐랄까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이제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상당히 그 묘한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신약성경에 가서 찾아보면 엘리사는 신약성경에 단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에 30번이 나와요. 30번. 이게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인물이 신약시대 30번쯤 이렇게 나오면 그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하여튼 엘리야가 30번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적을 이렇게 많이 행했던 엘리사는 단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제 충만함을 입고 그러고서는 자기 고향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전달한 그 이후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그두 가지 예 중에 하나가 나아만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아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엘리사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아만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아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적국의 이제 군대 대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지금 본인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라난 도시 나사렛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는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 너희가 정말 사람 취급하지도 않던 그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그 사람만 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그렇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나만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나만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끌고 들어와서 요르단강까지 하여튼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방인들이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될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나아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거를 예수님이 이제 포석을 딱 두시고 지금 나아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시리아 왕이 나오는데 시리아 왕은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베나닷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베나닷은 시리아 사람들의 어쩌면 그냥 왕의 김씨, 우리 예를 들어 뭐 김씨가 왕이 되면 그 다음도 김이고 김이고 이렇게 되듯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게 그냥 통칭으로 예를 들어 이집트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불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와서 봤을 때 아합과 싸우던 베나닷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나닷 1세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시리아 왕은 베나닷 2세가 아니겠느냐. 그 베나닷 2세가 시리아를 치리할 때이왕 다음 가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주인, 그 시리아 왕에게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다. 아니, 시리아가 침략을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나아만을 나중에 들어 쓰시려고 그를 통해서 시리아에 큰 구출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싸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주님이 뭐큰 구출을 준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뒤 문맥상 이렇게 봤을 때 시리아 저 위쪽에서 일어난 아시리아하고 어떤 싸움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시리아에 큰 구출을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그는 용사였으나, 그것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강한 용사였으나 하고,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접의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귀족으로 큰 대접을 받고, 그 나라의 제2인자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는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면,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남에게 옮기는 이러한 나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의 규정상 나병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죽을 병이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자, 이거 한번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고쳐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장 28절 가서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이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내 목자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걸다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끝난 다음에 우리 45장 13절 거기 가서 보면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서 여기 고레스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면 나의 도시가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고레스 자체가 이 사람 자신이 실제 예루살렘을 건축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바빌론 땅으로 끌고 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여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에스겔서 30장 이제 가서 보시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0장 24절에서 25절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바빌론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두려니와 파라오의 두 칼은 꺾으리니 그가 그 앞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가 신음하듯 신음하리라.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두 팔은 강하게 하리니 파라오의 두 팔이 떨어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중간에 꼈거든요. 이 위에는 바빌론이 있고 이 밑에는 지금 이집트가 있고 이 중간에 지금 껴있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빌론 왕을 강하게 하고 이집트는 망하게 하신다.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둠으로 그가 이집트 땅에 그것을 내밀 때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그 당시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결국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열왕기하 5장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 지금 나병이란 병이 나와요. 그렇죠? 나병. 이거 죽을 병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나병하고 죄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가셔 보시면은 레위기에 특별히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병 이야기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병은 곧 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나병이 죄를 가리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병이 곧 죄를 가리키는 어떤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앞뒤 문맥, 이 나병에 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나병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또 나병이란 병 자체를 보게 될 때, 이게 죄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가셔서 나병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 어디에 처음 나오나? 창세기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손에 넣었다가 빼라고 할때 이때 처음으로 이제 나병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이제 8절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의 표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표적에 뭐라 그럴까? 영어로 이제 사인이 되겠죠. 이 이적을 이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가서 우리 영어로는 레프로시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나병 환자는 레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형용사는 레프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명사로 나병이라고 하는 게 39번, 그다음 나병 환자가 그다음에 17번, 6번 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복수 단수 이런 거다 포함할 때 성경에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총 68회 나옵니다. 68회.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이렇게 아시듯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될때 악한 일이 생기는 어떤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징표로 나병이 생긴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가서 보면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모세에게 대적하던 미리암, 그렇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읽는 열왕기하 5장 가서 보면 여기 나아만과 그다음에 게하시가 이제 나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5장에 가면 우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사장 대신 본인이 이렇게 향을 드리고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 우시아의 이마에 이제 나병이 생겨서 치욕을 갖고 평생토록 격리가 돼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아주 좋지 않고, 이거 걸리면 말 그대로 그냥 죽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병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한센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이게 발전해서 이게 많이 퍼지게 되면 많은 경우 이게 격리가 되는 그런 수용 시설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일입니다. 자, 나병의 이제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병은 신경을 죽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이 녹아내린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신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손가락이 이게 다 문드러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지금은 세상에 약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어느 면에서 위생시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많지 않은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네, 이 테레사 수녀 이야기가 테레사라고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아마 터키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아마 평생을 보내는 가운데 이 여러 사람들 도와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나병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나병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기록했던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가봐도 나병 환자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 나병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병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나병,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시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수르 강야에서 이제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근데 뭘 발견해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나무를 물에 던지면서 이 물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15장 이제 26절에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주 하나님인데 그때 나오는 그 여호와 거기에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할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명칭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에 이제 따라 잘 살면은 내가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미 이집트 땅에 나병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올 때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그런 이집트의 모든 질병, 그 가운데 나병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치명적인 병은 많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속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에이즈, 에볼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나병, 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이집트는 세상을 뜻하고 또 마귀에게 속한 이와 같은 영역을 이제 비유로 뜻합니다. 뭐 이집트 자체가 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이와 같은 국가의 상징으로 지금 이집트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무서운 병들도 이집트에서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이집트는 함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땅에는 함의 그런 후예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함을 이제 저주하시거든요. 그것이 뭐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땅으로 이제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나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병은 누가 판단하냐?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나병이 발생하면 나병은 사람에게도 발생하고 의복에도 발생하고 벽에도 발생하고 이렇게 다 발생하는데 이게 나병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그럼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보통 병은 정결례라고는 하지 않는데 나병에서 치유가 되면 내가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그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의식 행하는 규례가 담긴 그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두셨느냐?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죄병도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듯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엄격한 판단의 규정을 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치유를 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이렇게 정결례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하듯이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낫게 되면 정결례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료할 때는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클린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클린즈. 요새 우리 자매님들 클린징 로션 뭐 이런 거 그게 클린징이에요. 이렇게 닦아내는 거. 다른 걸로 쓰지 않고 뭐 치료한다. 그 영어로 힐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힐링한다고 할 때. 그렇죠?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클린즈라고 하는 거예요. 클린즈는 물로다가 그냥 빡빡 이제 긁어내서 닦는 게 이게 클린즈입니다. 원래 그 뜻이. 그래서 이 나병을 이렇게 낫게 할 때는 클린즈, 클린징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했어요. 이 클린징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 죄를 씻어낼 때. 그때 꼭 클린즈라고 한 단, 죄는 힐링이 안 돼요. 이렇게, 뭘 이렇게 힐한다는 거 있죠? 우리가 고쳐,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클린즈를 해야 돼요. 클린즈. 그러니까 모든 병 중에 클린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닦아내야만 되는 그런 병은 나병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죄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 이사야 대언자가 그 유다 백성의 죄를 이 나병 환자가 앓고 있는 이와 같은 나병의 비유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은 레위기 13장 3절 가서 보면 피부보다 이제 깊은데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제 폐입니다. 그 때문에 이게 표면에, 피부 표면에 약을 이렇게 조금 바르는 걸로는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7절에서 8절인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거는 천천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눈에 띄질 않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처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이게 반드시 퍼져나가면서 집에 나병이 생기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 온 집에 나병이 다 퍼지는 이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44절에 45절 가서 보시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아주 흉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태가 이제 변형이 되고 사람을 수치스럽게 아주 치욕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들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입술이 여기 이 코인대가 다 녹아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병 환자를 밖으로 보내서 격리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지옥에 하나님께서 격리 수용하는 이와 같은 원리와 비슷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미리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목숨은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자의 옷은 반드시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한 그런 결과, 지옥 불석에 들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수 있는 일은 무슨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만 판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로 판정이 되면 어떻게 추례를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대고 사람 만나면 오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성경 레위기 13장 45절에 46절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자, 그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여기 나아만의 이 사례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병은 정결례 의식에서 죄와 마찬가지로 속죄. 여러분, 속죄는 어톤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어톤먼트는 어톤이 AT 그다음에 ON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T는 at 그다음에 ON이가 완이 돼서 둘이 분리가 됐던 게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둘이 분리가 됐어요. 그 분리가 된걸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속죄 아니면 화해 그런 의식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이 속죄 의식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 있어야만 그래야 이 나병에서 풀려나게 될때이 속죄를 위해서 정결례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병에만 풀려난 이후에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이 속죄를 위한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이 곧 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죄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 죄도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슨 사망, 그 결국 뭐예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돼서 결국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놓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나병과 죄병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암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나에게 대입을 하면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2절 가서 보니까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우연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싸우러 나갔다가 한 소녀를 잡아왔다가, 그렇죠. 그 소녀가 나만의 시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조그만 소녀가, 예, 아,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3절에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그러니까 나만의 부인에게 말하되, 내 주께서,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원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죠? 아, 이 조그만 아이가 우리나라 땅, 거기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대원자가 있는데, 여기 대원자한테만 찾아가면, 그러면 분명히 이 병을 그 대원자가 고쳐주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나아만에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나아만이 그냥 갈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예, 이 주인인 시리아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뭘 받아요? 편지를 이제 하나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편지 전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서로 이제 두 개의 왕국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왕이 이쪽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그 편지를 받으면은 그냥 대원자가 신하니까 너 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너이 병을 빨리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시리아 왕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는 또뭘 생각했냐. 병 고쳐주면 그 다음에 선물을 많이 주면, 그러면 그걸 다 끝이 나지 않겠느냐 하고, 보통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지금 선물을 이제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런데 소녀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이 소녀가 하라고 한건 뭐예요? 여기 가서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대원자만 지금 만나면 된다고 아주 간단한 그런 해결책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형식을 갖추고 뭘 해갖고,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감사하다고 뭘 갖다 이렇게 바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 소녀는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나이도 들고 뭐온 세상을 통치하는 지금 왕이라고 하고 지금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지금 본성에서 간 육적인 그런 일로 이해를 하고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병이 나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나병이든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소녀가 이야기한 게 뭐야?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대언자에게 나아가면 낫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예, 뭐 왕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갖고 그 끝난 다음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병이 낫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의 초점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 당시 이제 왕이 누구냐? 요람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요람이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압 사람들하고 전쟁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시리아의 왕이 지금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람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뭐냐? 이 엘리사에게 이 사람을 잘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리아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게 되고 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요람은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봐라. 지금 시리아 왕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본인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만 인도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큰 화가 임한 줄 생각하고는 이상한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옷을 찢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하고 엘리사가 거하던 그런 도시 뭐 정확하게 어느 도시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뭐 몇십 킬로미터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때 이제 왕이 얼마나 큰 어쨌든 이게 잘못되면은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또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엘리사가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게로 그 사람을 보내라고 한이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다마스쿠스에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까지 대충 얼마쯤 되냐? 한 160km, 170km를 이제 수레를 타고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쳐줄 줄 알았어. 여기 가만히 가면 대언자를 불러다가 그러고서 이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여기에서 어디로 가라는가? 엘리사한테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가서 보니까 투덜대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그렇게 아주 가까운 뭐 1km 이런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리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또 몇십 킬로미터를 또 가야 되는구나. 이 거리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편견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이걸 꺾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만이 하여튼 어찌됐든 투덜거리면서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내? 조그만 사환이든 아니면 계하시든지 이렇게 사자를 보내갖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요란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래야만 네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거리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환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시리아에서 제2인자인데 나와서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지금 될까 말까 지금 몇십 킬로미터를 지금 다시 왔잖아요. 근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종을 하나 내보내더니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강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강, 그렇죠? 요르단은 그렇게 깨끗한 그런 강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르단 저 위에 상류에 가면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상류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물이 더러워져요.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아만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2절에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물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여러분, 물이 나만을 치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나만은 착각을 한 거예요.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환대에 대해서도 11절에 뭐라고 이제 나왔냐.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이 나병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병 고친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데에서 막 치고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이런 데가 막 긁고 뭐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고친다고 하는, 이게 이교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고쳐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환대가 없다는 거예요. 문전박대잖아, 이게. 그렇죠? 거리 문제가 있어요. 환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지 않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 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물속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도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나만처럼 자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냐? 내가 지금 국무총리인데 예를 들어, 그렇죠?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했는데 내가 지금 뭐몇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환대하냐? 그렇죠? 이렇게 대우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나아만의 종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나아만이 구원받은 거는 사실 다 종들 덕이에요. 거기 조그만 이스라엘 그 소녀도 좋은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종들도 화를 같이 내고, 그럼 갑시다 하고 자기 주인 데리고 갔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령해서 저기 달에 갔다 와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그런 거 하라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달에 가려고 점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갔다 와라 그러면 점프해서 아니 뭐 수영을 해서라도 태평양을 건너려고 노력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대언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르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이때 퍼뜩 정신이 든 거죠. 그렇죠? 정신이 든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는 14절.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정결하게 되었다고 성경, 아까 얘기한 클린즈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피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면 여기 어린아이의 이 살처럼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살처럼, 이렇게 다시 살이 나온 것처럼,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이 소녀를 통해서 이 대언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왕에게 또 갔습니다. 왕이 대언자에게 가라 그래요. 물이 형편없이 지저분합니다. 또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 들어갔다. 이런 거다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해주시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는 거 아니, 내려가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주권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맨 끝에는 내가 믿고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가 있고, 여기 나아만처럼 본인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요르단에 내려가야 되는 이 본인의 행동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행위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행위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열매로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게 했던 건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기 내려가면 내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아주 간단해요. 복음 전하면 일단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게 무슨 방법이냐 그러고, 그렇죠? 돈 하나도 안 내고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큰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쫓아오면 그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게 공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두 번째 단계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암만 생각해봐도 너무 쉽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하고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될때그 병에서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하게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찬스가 더클수 있다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이 낫고 나니까 이건 뭐 사람이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고 놀라운 간증을 지금 말하는 게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선물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선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받으면은 이 사람 까딱 잘못하면 돈 주고 지금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뭘 요청하느냐? 내가 여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두 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내게 좀 주십시오. 지금 그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과거에 그이 이방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나라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벗어나면 그 A라고 하는 신은 이땅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미숙한 그런 단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좀 갖고 가야 이 땅의 신이 나하고 좀 같이 계속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흙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신의 종이 번제함으로 모든 희생물을 오직 주께만 드리겠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나 행동 양식이 미숙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탓하지 말라는 거, 시간 지나면서 성화가 되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돌아가면 내가 장군인데, 가면은 이 임금이 어디 가서 이제 이 희생예물을 드리고 하냐 하면, 림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하는데, 그 림몬은 우리가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배웠잖아요. 그게 시리아에서는 림몬으로 불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서 이 장군의 팔에 의지해서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타부터 아무것도 얘기 안 하죠?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서 보니까 또 뭐가 남아 있어요? 예, 이 옛사람의 그런 어떤 잔재가 남아 있고 또이 사람이 권위 밑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이거 하다 보면 이 조직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당화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타부터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보내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게하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탐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열 가지 명령 중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심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탐심을 맨 뒤에 두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탐심이 발동을 하면 그 앞에는 아홉 가지도 저지르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이제 속이는 거죠, 20절에.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주님을 두고 또 맹세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치유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 게하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봐서 게하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선물을 취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만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주고 나은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얼마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엔 이걸 받아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근데 바울의 경우는 고린도에 가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까딱 잘못하다가 이 도시에서 그걸 받았다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그를 꾸짖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26절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교회가 그 일하는 그런 사람들 생활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필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때가 있다. 지금 한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례비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의 구원, 이 구원 간증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어서 이 사람이 타락할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거짓말하죠. 대언자의 아들들 그 두 사람이 왔는데 그렇죠? 뭔가 좀 줘야 되겠으니 가져온 것 중에 일부만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를 취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25절 26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하자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거짓말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지금 엘리사에게 거짓말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아나냐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거 좋은 일 한 거예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초기에 그리스도인 교회가 형성이 될 때 100%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처음에 취지는 좋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탐심이 들어서 일부는 좀 숨기고 그래서 나머지는 가져다 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을 즉시 죽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면 여기도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시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필요 이상의 이 부를 탐욕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해악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성경에 아주 이상한 그런 기적이 이제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거처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거처를 지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5절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제목을 벨 때 도끼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아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다.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여기 사무엘기상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이 창은 누구에게만 있었다 그래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쇠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끼를 누구에게 빌려왔는데 이거 치다가 도끼 머리가 빠지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실 짓고 하죠. 제가 나무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서 조기 딱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시면은 저쪽 요르단 저 끝에 올라가시면 요르단강 이제 이게 나오는 그 부분은 물이 굉장히 세고 깊어요. 깊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할 때는 다 거기서 침례를 주더라고요. 세례 같은 거 없습니다. 요르단강 한번 가서 보시면 다들 와서 침례를 받지 세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가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쫄쫄쫄쫄 이렇게 이제 흩어지고 시내가 되고 아주 위는 굉장히 깊어요. 이런데 이제 빠지면은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매 그가 그에게 그곳을 보여주므로 그가 나뭇가지를 베어 거기에 이렇게 던지니까 그 도끼 머리가 떴다고 물에 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예,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걸 띄우는 그런 내용. 우리 신약성경에 가도 예,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걸어가는 예, 이와 같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지금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면 이게 지금 뭐 1년치 봉급이 될지 그 당시에 쇠가 그렇게 귀했으니까 이게 알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귀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귀중한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이 대언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지금 빌려온 건데.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이 엘리사가 이 사람의 이와 같은 그 간절한 그런 소원을 듣고 그리고 도끼 머리를 물에서 이렇게 띄워서 그래서 도끼 머리를 찾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